6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6월 한 달도 기대하시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일정한 패턴은 한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각 교회를 향한 서신이 끝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 합니다. 여기서 이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요. 각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지만 이 편지는 바로 모든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만 국한해서 주어지는 편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다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이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만을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여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화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각 교회마다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또 소모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빌라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이고요. 특히 오늘 보게 된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기서 일곱 별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일곱 금촛대는 바로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다른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다른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잠깐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행정구역상 소아시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역시 제가 금방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표현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지요. 또 아시다시피 두란도 소원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섬기는 그 신이 아데미 신이었거든요. 아데미 신. 혹시 사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아데미 신을 에베소에서 섬겼습니다. 그 아데미 신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다산의 상징인 여자, 여성의 젖가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젖가슴을 저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는 것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을 상징해요. 저 신을 섬겼어요. 저 신을.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죠. 아데미 이 신을 섬기는 이 다음 그 말고요. 다 저 모양이죠. 다 동일하게.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신상을 보면 다 똑같은 모양이죠. 가슴이 주렁주렁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이요. 바로 이것이 그 신전입니다. 신전. 예.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자료에 의하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높이가 2배, 크기가 4배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어마어마한 사이즈. 예, 이제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찾아봤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 역대 목회자들 누가 있었나? 첫째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있었고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들으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쟁쟁합니다. 당시에 아주 탁월한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도시도 굉장히 큰 사이즈의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이즈도 굉장히 큰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교회였겠습니까? 대충 짐작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I know, I know. 내가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주님이 내가 안다 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세 가지를 안다. 첫째, 2장 2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돼 있습니다. 교회가 영향력 있고 다른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그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다른 주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지요.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이 빠지게 수고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낸 인내를 기억해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 인내,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참아내 준 거지요. 견뎌준 거지요. 견뎌준 거예요. 예.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지 않으면 교회는 설 수 없고요. 참지 않으면 목회자도 설 수 없습니다. 참아야 돼요. 성도들의 참는 인내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자가 성장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안다는 거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거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아무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첫 번째 입을 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내가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 안다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2장 2절 중간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얘기합니다.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것은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순수함, 이 강단의 그 순수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자칭 사도라 하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당시 유명한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잖아요. 강단에 서면 그 아우라가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러한가 하여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교회입니까? 악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교회. 대단히 대단한 분별력 있는 교회고 실력 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도 정말 실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단의 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요즘은 교회가 난리도 아닙니다. 혹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이 색출해 주셔야 합니다. 거짓된 이단 사조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케 만드는 신천지 이단이 우리 교회에 혹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색출하셔야 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남녀 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색출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단의 사조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풍지박산 만드는 거예요.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뛰어났고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던 유명한 자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의 거짓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대단하죠.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 정도 영향력 있고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교인들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 강단의 순수함을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진리를 수호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는 어느 때까지라도 진리를 수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주님이 알았다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참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참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견겼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참는 것, 견디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 교회인지, 얼마나 열심히 있는 교회였는지. 이 정도면 으뜸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복음의 정통성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열심을 냅니다. 어느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기도와 수고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양정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들의 참고 견딤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지요. 수고가 필요하지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어도 이단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금방입니다. 금방 교회는 무너집니다. 풍지박산 납니다. 여러 교회 봤습니다. 큰 교회들도 문제입니다. 얼마나 문제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밤새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수고했던 사람들, 또 그 자녀들까지 계속 주를 위하여 충성했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양정교회가 64주년까지 맞이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와 참고 견딤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들이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면 바로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죠. 내가 안다. I know. 내가 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면 괜찮겠어요. 여기까지 이 말씀이 딱 기록이 멈췄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좀 더 나가죠. 좀 더 나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에 뭐라고 시작하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의 음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무섭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은 아주 강렬하기도 하고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힘을 주어서 지금 다시 그러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모든 수고와 인내, 그 영적 분별, 영적 실력 다 한다. 수고한 거 다 한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목소리의 톤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칩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성도로서 못할 짓이죠. 주님을 배신한다,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친다, 나 살겠다고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첫 번째 했던 질문을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책망하지도 않았고 질책하지도 않았고 너 왜 그랬느냐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요, 그 따져 묻는 거, 책망하는 거, 질책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사랑한 모든 것에 사랑의 힘을 주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묻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느냐?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처음에 나를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고 그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처음 사랑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만났던 그 감동의 시간, 그 감격의 시간이 생각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님의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막 울컥울컥했습니다. 무언가 얹은 것 마냥 가슴에 무언가 감동이 살아 꿈틀대었습니다. 주님 부르짖는 그 순간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찬양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찬양의 소리만 듣고 있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펑펑 울고 감격스러워서.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멋진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훌륭한 찬양의 곡조가 울려 퍼져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까마득한 옛 얘기에서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십니까? 거듭남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이 어떠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랑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 핵심이라는 거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핵심 원리가 뭐에 있다? 사랑에 있다. 사랑에 있다. 교회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교회가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교회가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 원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열심 좋다, 수고 좋다, 인내 참 좋다, 진리 수호 너무 좋다. 그러나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왜 사랑을 버렸느냐 하는 거죠.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 능력을 갖췄다면 굉장한 교회 아닙니까?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정도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정도예요. 또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내줄 만큼 헌신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사랑이 없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멋있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 꽹가리 치는 것과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얘기합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얘기하죠. In love. 사랑 안에서.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 자랄지니라. 바른 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말 참 좋지요. 바른 말 해야지요. 예. 교회 안에서도 바른 말 하는 분들 많지요. 예. 바른 말 해야지요.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리는요, 진리는 참 소중한 거죠. 진리는 때론 남을 판단하게 하고 그렇게 못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진리는 사랑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는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성도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당시에 제일 큰 교회고 제일 큰 영향력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는 거죠.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랑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첫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Remember. Remember. 기억하라. 여러분, 처음 주님 사랑 경험했던 그 감격, 그 감동이 언제부터 사라지셨습니까? 언제부터 가슴이 냉랭해졌습니까? 찬양을 들어도 느낌이 없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언제부터 그 사랑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그 사랑 식어졌습니까? 처음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처음엔 그냥 예배의 자리만 있어도 눈물이 났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눈물이 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좋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고작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섬긴 관록, 경력, 그것만 남아있고 또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십시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경험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수십 년 부부생활 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왜 더 이상 갈등이 없는, 왜 갈등이, 더 이상 갈등이 없는 부부생활, 갈등하는 부부생활을 합니까?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왜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말합니까? 그 옛날 연애할 때는 설레이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는데 왜 지금은 살만 닿아도 짜증난다고 말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랑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했던 그 사랑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냥 사랑했던 그 사랑, 그냥 같이 있고 싶어했던 그 처음 사랑, 특별하게 뭔가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만 있으면 좋았던 그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 아닐까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주님 물으시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제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혹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그냥 사랑해 줄 수 없겠니? 혹 하는 일이 좀 안 돼도 그냥 사랑해 줄 수 없겠니? 혹 건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우리는 뭔가 되어야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뭔가 잘 되어야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척척 잘 맞아 떨어져야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주님 사랑할까요?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처음 사랑, 그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예배의 장에 나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생각나서 그분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 사랑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라. 리셋, 리펜트, 리펜트, 회개하라. 여러분 바로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알 때 우리는 당연히 반응하는 게 있어요. 뭐지요? 회개요. 주님, 제가 너무 지난날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흥정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많이 변질됐습니다. 주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갖춰지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저의 모습,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이 뭐라고 하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Redo it 이야기하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가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신선했던 그때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충만했던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마지막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7절 중반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여기 생명나무를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얘기해요. 누구든 생명나무를 가까이 하는 순간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칼을 들고 지키게 했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무도 누구도 생명나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난 뒤에는 결코 생명나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굴칼에 죽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하는 거죠.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느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낙원,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으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가면 어떻게 돼요? 불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불칼을 맞으시고 그 불칼을 당하시고 친히 찢기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를 그 생명나무의 자리로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얘기하는 거지요. 에베소 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 7대 불가 사이에 한 바로 아데미 신전은 가장 성스럽고 풍요로운 풍성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은 풍성한 이 대추야자가 심겨져 있는 나무밭 위에 이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신이 아데미 신이 주는 열매가 어떤 열매였냐면 바로 대추야자라는 이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빗대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하면 아데미 신이 주는 그런 열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낙원으로 인도하셔서 그 입구에서 스스로 친히 그 불칼을 맞으시고 그 불칼로 인하여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칼에 맞으신 그분을 인하여서 이 낙원의 열매를 미리 맛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